우리는 질서를 좋아합니다. 아이들에게 청소를 하라고 할때 모든 것의 제자리를 찾으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어떤 이치나 사물이나 사람의 제자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각자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자녀의 축복이 있어서 특히 어떤 제자리가 있었습니다. 이 질서는 단순히 어떤 풍습이 아니라 종교에 가까운 법이었습니다. 장자에게는 오른손을 그리고 차자는 왼손을 아래에 서야 했습니다. 오른손에는 두 배의 축복이 나갔었고 왼손에는 그의 축복이 절반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요셉도 이 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하는 제자리에 두 아들들을 세웁니다. 장자 므낫세는 야곱의 오른편에, 차자 에브라임은 야곱의 왼편에 모든 것이 자신이 생각하는 제자리로 정렬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늙어서 눈이 어두운 야곱은 손을 내미는데 손을 그냥 내미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손을 어긋맞게 교차해서 이렇게 손을 올려서 자녀를 축복합니다. 이 어긋났다는 말은 제자리와 정반대의 말로 우리의 마음을 심히 불편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저자는 어긋맞게라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함으로써 이게 어떤 우연이나 실수가 아니라 아주 제대로 생각하는 선포라는 것을, 의도된 행위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어긋맞게 언다라는 이 동사는 히브리어로 시켈입니다. 시켈. 이 단어는, 이 어근은 사실 교차하다라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분별력 있게, 통찰력 있게 행하다라는 말로 시케를 쓰고 있습니다. 즉, 시편 표제에 우리가 자주 보는 마스길이라는 지혜의 노래가 있는데요. 이 장르가 이 어근에서 나옵니다. 지혜롭게, 통찰력 있게 행하다. 본문이 말하는 것은 야곱이 육의 눈이 어두웠어도 그의 영적인 눈이 띄어 있어서 분별력 있게 행한 것이 손을 교차해서 축복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통찰력이었을까요? 이게 어디서 나온 분별력이 있을까요? 야곱은 아마 자기의 인생을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 역시 에서의 동생이었지만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게 창세기 25장에 나옵니다. 또 자기의 장자 르우벤도 큰 잘못을 함으로써 그의 장자 자리를 뺏기고 사실은 요셉에게 더큰 복을 준 것이 또 야곱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야곱이 그래서 자기 손을 엇바꾸어서 손주들의 머리 위에 있는 그 순간, 얻는 그 순간에 그는 사실 자기 인생 전체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서의 자격으로 제자리를 찾지만 하나님은 은혜로 제자리를 찾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어긋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순서와 어긋나면 안 된다. 나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제자리를 분별을 해야 된다고 야곱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되짚으면 엇갈린 손은 성경 전체의 패턴입니다. 이 엇갈린 손은 창세기 48장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창세기 대대로 흐르고 있는 내러티브입니다. 가인이 먼저였지만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고 이스마엘이 먼저였지만 아브라함은 이삭을 택하였습니다. 에서가 먼저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였고 그리고 르우벤이 먼저였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므낫세가 먼저였지만 하나님은 에브라임을 통해서 큰 민족들을 이루십니다. 이것은 우연의 연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땅 가운데 방식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 정확히 이 패턴을 가지고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11절에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뜻듯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제자리와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제자리와 질서가 이 땅을 통찰하고 있습니다. 신기한 것은 요셉은 형 10명의 자리를 제끼면서 요셉이 가장 중요한 자리에 올랐는데 가장 큰 복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녀들에게 손이 어긋맞게 올라오려고 할 때 그는 언짢아하고 안 좋아했습니다. 므낫세 에브라임, 사실 둘 다 애굽인 아내를 통해서 얻은 자녀인 만큼 그들이 언약 백성에 포함된 것도 은혜인 줄을 생각을 못하면서 자기 자녀의 위계질서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셉의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나의 위에 내가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어도 내 위에 하나님의 손이 어긋나게 올라올 때, 내 삶에 어긋난 축복이 있을 때 우리는 꽤 억울하고 언짢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내가 실적을 더 많이 쌓았는데 내가 승진해서 밀렸네? 나의 자녀가 더 똑똑한데 대학교에 안 들어갔네? 우리가 신앙생활조차 그렇게 적용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더 제자훈련을 빨리 받았는데 내가 아직 직분이 없네? 이때 우리는 하느님의 엇갈린 손을 보면서 섭섭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섭섭해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알아야 하는 원리가 있는데, 어긋맞은 손이 도대체 어떤 원리에서 작동을 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느님께서 생각하시는 세상의 이치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이 엇갈린 손은 무엇을 가리키나요? 죄인인 우리는 우리의 제자리는 언제나 기본 설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과 원인과 결과, 응보, 응징과 보답. 우리가 생각하는 제자리는 늘 인과 관계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저주든 복이든 받은 만큼 되돌려준다는 것이 이 땅의 섭리입니다.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의 엇갈린 손은 인과응보의 법칙을 거스르는, 우리 인간의 기본 설정을 거스르는 은혜와 긍휼의 손길입니다.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받을 수 없는 것을 선물로 받을 때 은혜고, 긍휼이 무엇이냐? 내가 받아 마땅한 벌을 받지 않을 때 긍휼을 입었다고 합니다. 인과관계가 다 깨지는 것이 하나님의 엇갈린 손입니다. 은혜와 긍휼. 하나님의 손이 어긋나서 행한 대로 갚지 않고 은혜와 긍휼을 주실 때 비로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실 때 우리는 이 땅에 기적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많은 경우에 자격대로, 군번대로, 훈련받은 순서대로 교회를 운영하는 것이 원래 청지기로서 잘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력이 있을 만한 사람에게 실력을 키워서 시키고, 그다음에 은사와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교회의 구조를 맡기는 것이 순리를 유지하고 유지하는 데 무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손을 교차하여서 실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체험한 그 사람에게, 구원의 기쁨이 가장 생생한 그 사람에게 교회의 어떤 직분을 부탁을 드릴 때, 어떤 일을 맡길 때 성령께서 움직이시는 경우를 자주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의 순서대로, 인간의 자격대로, 인간의 행위대로 복을 주신다면, 그리고 우리의 행위대로 저주를 주신다면 우리 가운데 누구도 설 자가 없을 줄 믿습니다. 나의 신앙적인 열정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오른손을 나에게 얻으려고 하는 그 종교적인 기복적인 신앙을 우리가 이제는 벗어나야 될 때가 됐습니다. 나의 열정으로 하나님의 오른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묻는 것은 에브라임이 무엇을 잘했고 므낫세가 무엇을 잘못했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제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와 긍휼 때문에 우리가 세워놓은 이 위계질서를 바꾸기 위해서. 그런데 요셉은 깜짝 놀랍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17절부터 시작하는데요, 손을 옮기려고 하자 야곱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9절에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마치 요셉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아들아, 인과 응보를 비틀면서까지 은혜와 긍휼에 엇갈린 손길을 내미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나는 안다. 그리고 마침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도 비슷합니다. 그래, 내가 너의 억울함을 왜 모르겠니? 내가 이해한단다. 왜 네 눈에 어긋남 보이지? 왜 이게 제자리가 아닌 것 같은지 나는 다 이해를 하지만, 그러나 나의 은혜는 언제나 너의 생각보다 크단다. 내가 생각하는 세상의 이치는 분별력은 시켈은 너가 생각하는 세상의 이치와 다르단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엇갈린 축복을 주었지만 신기하게 요셉은 자기의 자손에게 이 어긋맞춘 손길과 축복을 준 적이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 엇갈린 축복이 끝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속사는 계속 이어져 나갑니다. 우리도 오늘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여서 나에 대해서 엇갈린 손길이 끝나는 것이 아니려면, 끝나지 않으려면, 우리가 이웃을 은혜와 긍휼로 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어떻게 인과응보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될까요? 하느님께서 먼저 나의 머리 위에 어긋난 손길을 올려주셔야만, 내가 그렇게 은혜를 긍휼을 받아야만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그 손길을 받았을까요? 그 어긋난 손길은 십자가의 복음에서 일어납니다. 하늘 아래 가장 먼저 된 장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을 말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메리트대로 간다면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축복을 받아야 되는 존재였습니다. 그분은 독생자입니다. 차남도 없습니다. 만약에 자격대로 복이 주어진다면 모든 축복을 마땅히 받아야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고 모든 저주는 우리의 몫이어야 됩니다. 하지만 갈보리에서 아버지 하느님께서 손을 교차해서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진정한 장자이신 그리스도 위에는 우리의 저주를 얹으시고 자격 없는 우리 위에 그분의 축복을 얹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 고린도 후서 5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느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은 하나님의 어긋맞은 손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교차된 손길이 우리 위에 닿은 것입니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선한 분이신 예수님께서 악한 일을 당하시고 이제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긍휼로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피하고 은혜로 내가 예수님께서 누리셔야 할 자녀의 권세를 이제는 내가 누립니다. 왜죠? 교차된 손 때문에, 어긋난 손 때문에. 이것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제자리로 만들어 나가시는 십자가의 지혜고 십자가의 분별력이고 십자가의 시켈인 줄 믿습니다. 이 어긋난 미련한 지혜. 오늘 설교의 과제는 무분별하게 우리가 약자를 돌보고 강자를 배척하거나 첫째를 괄시하고 다음에 둘째를 높이 세우라는 그런 설교가 아닙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상기하면서 하나님의 지혜 시켈을 분별하여서 사람이 생각했을 때 어긋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내가 동참하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겠다는 그 제자리를 이제는 깨닫는 우리가 되어서 성숙한 결정을 하라는 그런 설교입니다. 이 어긋난 손이 우리에 대해서 끝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손을 교차해야 될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가 인과응보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긋맞은 손에 우리가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어긋맞은 손을 세상을 향해서 뻗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분별력과 지혜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줄,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의 식구 안에서, 우리의 교회 가운데서 제 자리를 찾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은혜로 여러분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사랑을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긍휼로 여러분의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손을 교차했을 때 그렇게 하심으로 십자가의 복음이 복이 되어서 세상에 퍼져나갈 줄 믿습니다.